평론 7. 중국 공산당의 살인 역사를 논하다. 서두. 중국 공산당 정권 수립 후 55년 역사는 피와 거짓으로 쓰였다. 그 피로 물든 역사 이야기는 참혹하기 그지없는 데다 아는 사람도 극히 드물다. 오늘날 중국은 무고한 생명 6천만에서 8천만 명이 희생되고 수많은 가정이 파탄나는 대가를 치렀음에도 여전히 중국 공산당이 살인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 하고 생각한다. 중국 공산당은 2004년 11월 초에 한위안 현에서 항의하는 민중을 총으로 진압했고 심지어 지금도 파룬궁 수련생을 살해하고 있는데도 많은 사람이 여전히 중국 공산당이 언젠가는 살인을 멈추고 총 대신 입으로 대화하는 법을 배우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한다. 마오쩌둥은 문화대혁명을 총결하면서 천하가 크게 혼란해야 천하를 크게 다스릴 수 있다. 7, 8년에 한 번씩 와야 한다고 했다. 다시 말하면 7, 8년을 한 주기로 운동을 하고 7, 8년을 한 주기로 학살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산당이 살인하는 데는 이론적인 근거와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다. 이론적으로 말하면 공산당은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독재 이론과 프롤레타리아 계급 독재 하에 끊임없는 혁명 이론을 신봉한다. 그러므로 정권을 탈취한 후 공산당은 지주를 살해하는 방법으로 농촌의 생산 관계를 해결했고 자본가 계급을 살해하는 방법으로 상공업 개조를 완성하고 도시의 생산 관계를 해결했다. 이 두 계급을 모두 제거함으로써 경제 토대 문제, 즉 하부구조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했다. 상부구조 문제 역시 살인의 의지에 해결해야 했다. 후펑 반당 집단과 우파를 진압함으로써 지식인들을 숙청했고 회도문을 말살해 종교 문제를 해결했으며 문화대혁명 때 살인을 통해 문화적 정치적으로 당의 절대적 영도권 문제를 해결했다. 육사 천안문 대학살로 저들의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는 동시에 민중의 민주화 요구 문제를 묵살했고 파룬궁 탄압으로 신앙과 기공 등 건강운동단체 처리 문제들을 해결했다. 이 모든 것이 중국 공산당이 자신의 위치를 강화하고 통치를 수호하는 과정, 즉 경제위기, 정치위기, 신앙위기를 끊임없이 처리하는 과정에서 취한 필연적인 반응이다. 파룬궁 사건 외에 기타 모든 정치운동은 모두 중국 공산당이란 이 악령에게 에너지를 부어넣고 혁명투지를 진작하는 과정이자 당 조직을 검열해 당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당원을 도태시키는 과정이었다. 공산당이 살인을 일삼는 것도 현실적인 필요에서다. 공산당은 처음부터 건달과 무뢰배들의 살인의 의지에 당을 일으켰다. 처음부터 살인으로 시작했기에 중간에 손을 뗄 수 없고 또 반드시 지속해서 공포를 조성해야만 인민이 그 공포에 벌벌 떨면서 상대가 너무 강하니 현실을 받아들이고 복종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많은 경우 공산당이 피동적 살인을 한 것으로 보인다. 마치 사회의 한 우연한 사건이 발단돼 중국 공산당 악령과 중국 공산당 조직의 살인 메커니즘이 우연히 작동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사실 이 우연으로 위장한 주기적인 살인 행위는 중국 공산당으로 말하자면 일종 필연 결과이다. 만약 그렇게 위장하지 않았다면 상처가 아물면 아픔을 잇듯이 두 해 살인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중국 공산당이 이제 좋아졌다고 착각하게 되고 심지어 89년 민주화 운동 당시 이상을 품었던 청년들처럼 민주화를 요구할 것이다. 7, 8년에 한 번씩 살인하면 사람들에게 공포의 기억을 끊임없이 새롭게 할 수 있고 또 성장하는 젊은이들에게 경종을 울릴 수 있다. 즉 누군가 공산당에 맞서고 공산당의 절대적인 영도에 도전하려 하면 그리고 역사의 진실한 모습을 회복하려 하면 그는 곧바로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무쇠주먹 맛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살인은 중국 공산당이 통치를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수단 중 하나다. 중국 공산당이 진 피해 빚이 갈수록 늘어나는 상황에서 그들이 도살용 칼을 내려놓는 것은 곧바로 민중에게 그들 자신을 청산하도록 맡기는 것과 같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은 시체가 들판에 널리고 피가 흘러 강을 이룰 정도로 사람을 잔인하게 죽일 수밖에 없다. 특히 정권 수립 초기에는 아주 잔인한 수단을 썼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민중을 공포에 떨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어차피 공포를 조성하기 위해 살인하는 것이라면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죽이지 않을지를 이성적으로 따질 필요가 없다. 역대 여러 차례 정치운동 중에서 중국 공산당은 모두 집단학살 정책을 썼다. 반영명 진압운동을 예로 들면 중국 공산당이 진압한 것은 반영명 행위가 아니라 반영명 분자였다. 만약 예전에 국민당 군대에 강제로 징집돼 며칠 만이라도 군에 복무한 사람은 공산당 정권이 수립된 이후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도 똑같이 죽임을 당했다. 이유는 그가 여전히 역사 반영명에 속하기 때문이다. 중국 공산당은 심지어 토지개혁 과정에서 풀을 베고 뿌리를 뽑는 것과 같은 완전 제거 방식으로 지주와 그 가족을 모조리 학살했다. 1949년 이후 중국에서는 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중국 공산당의 박해를 받고 6천만에서 8천만 명이 비정상적으로 사망했다. 이는 인류 역사상 두 차례 세계대전에서 사망한 사람의 합계보다 많다. 중국 공산당은 전 세계 다른 공산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민중을 대량 학살했을 뿐만 아니라 공산당 내부에서도 피비린내 나는 숙청을 감행했고 그 수단은 매우 잔혹했다. 그 목적은 인성이 당성보다 강한 이색분자를 깨끗이 제거하는 것이다. 공산당은 난공불락의 전투 보루를 구축하기 위해 인민은 물론 자기 편도 공포에 떨게 할 필요가 있었다. 정상적인 사회의 문화 속에는 사람 간의 배려와 사랑, 그리고 생명을 경외하고 신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다. 동양인은 자신이 바라지 않는 것을 남에게 강요하지 말라고 하고 서양인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가르친다. 그러나 유독 공산당만은 지금까지 사회 역사는 모두 계급투쟁 역사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공산당은 투쟁을 유지하기 위해 인민 속에서 증오심을 부추겨야 하고 또 공산당 스스로 살인을 하고 군중을 꼬드겨 서로 죽이도록 선동해야 한다. 그리고 인민에게 끊임없이 살인하는 환경 속에서 타인의 생명, 타인의 고통을 경시하는 습성을 익히게 하고 각종 잔인무도한 폭행 앞에서 무감각해지게 하고 운 좋게 폭행을 모면하는 것이 가장 다행한 일이 되게 함으로써 중국 공산당이 잔혹한 탄압에 의지해 통치를 유지할 수 있게 한다. 중국 공산당은 수십 년간 살육 과정에서 무수한 생명을 해쳤을 뿐만 아니라 중화민족의 정신마저 파괴했다. 잔혹한 투쟁 과정에서 많은 사람에게 일종의 조건 반사가 형성됐다. 조건 반사가 형성된 사람은 중국 공산당이 도살용 칼을 들기만 해도 즉시 모든 인간으로서 원칙과 정확한 판단력을 포기하고 투항한다. 어찌 보면 그들의 정신은 이미 죽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몸이 죽는 것보다도 더 두려운 것이다. 1. 참혹한 학살. 마오쩌둥은 정권을 수립하기 전에 쓴 인민민주주의 독재란 글에서 우리는 반동파와 반동계급의 반동 행위에 대해 절대로 인정을 베풀지 않는다고 했다. 바꿔 말하면 중국 공산당은 베이징에 입성하기 전부터 폭정을 결심했고 또 그것을 미화해 인민민주주의 독재라고 했다. 아래에 공산당이 펼친 운동 중 극히 일부 사례를 열거한다. 1. 진반과 토지개혁. 중국 공산당은 1950년 3월 반영명 분자 강경 진압에 관한 지시를 발표했는데 역사는 이를 진반이라 칭한다. 중국의 역대 황제가 즉위한 후 전국적으로 특별 사면을 시행한 것과는 달리 중국 공산당은 정권을 잡자마자 도살용 칼을 치켜들었다. 마오쩌둥은 한 문건에서 이렇게 썼다. 많은 지방에서는 너무 소심해서 대대적으로 반영명 분자를 죽이지 못했다. 1951년 2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또 저장과 완난을 제외한 지역에 살인을 적게 한 지역, 특히 대도시나 중소도시는 반드시 계속해서 대담하게 한 무리씩 붙잡아 살해해야 하며 너무 일찍 멈춰서는 안 된다고 지시했다. 심지어 마오쩌둥은 반영명 분자를 죽이되 농촌에서는 인구 대비 1000분의 1 이상이어야 하고 도시에서는 1000분의 1 이하여야 한다는 구체적인 숫자 지시도 내렸다. 그 당시 6억 중국 인구로 계산했을 경우 마오쩌둥의 이 학살 성지 하나에 최소한 60만 민중의 머리가 땅에 떨어지는 셈이다. 이 1000분의 1이란 비율을 어떻게 산출했는지는 지금도 알 수 없지만 아마 60만 명 정도를 죽이면 인민이 공포를 느끼는 규모가 기본적으로 갖춰진다고 여겨 이런 지표를 하달한 것으로 추측해본다.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 과연 죽을 죄를 지었는지는 중국 공산당이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었다. 1951년에 공포한 중화인민공화국 반역명분자 처벌조례에는 유언비어를 퍼뜨린 사람도 즉각 참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토지개혁운동 역시 진반운동처럼 기세가 맹렬했다. 사실 중국 공산당은 1920년대 말부터 자신들이 점령한 지역 내에서 토지개혁을 시작했다. 표면적으로는 태평천국 유전 동경의 이상을 실현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진정한 목적은 사람을 죽이려는 구실을 찾는 데 있었다. 공산당 서열 4위까지 오른 공산당 지도자 타오주가 그 당시 제시한 토지개혁 구호는 마을마다 피가 흐르고 집집마다 투쟁한다였다. 즉 마을마다 지주를 총살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래 토지개혁은 사람을 죽일 필요가 전혀 없었다. 대만 정부가 시행한 것처럼 속매 방식을 채택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도적대와 룸펜 프롤레타리아로 구성된 중국 공산당은 약탈하는 방법밖에 몰랐다. 남의 것을 빼앗고도 피해자가 원한을 품을까 봐 아예 죽여버렸다. 토지개혁 당시 가장 흔한 살인 방법은 투쟁대회였다. 지주나 분홍에게 날조한 죄명을 뒤집어 씌운 후 단상에 올려놓고 군중에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고 묻는다. 그러면 군중 속에 잠입한 공산당원이나 열성분자들이 앞장서서 죽여야 한다고 외치고 그러면 지주와 분홍은 그 자리에서 처형된다. 당시 농촌에서는 땅을 조금 가지고 있으면 패, 백성을 속이고 억눌렀으면 악패, 다리를 놓고 길을 보수하고 학교를 세우고 이재민을 구제했으면 선패, 아무것도 안 했으면 불패로 규정했다. 그러나 이런 구분은 실제로는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 왜냐하면 어떤 패든 결국 같은 처분, 즉 하나같이 현장에서 처형당했기 때문이다. 중국 공산당은 1952년 말까지 처단한 반역명분자가 240여만 명이라고 공포했다. 그러나 실제 화를 당한 사람은 국민당 시절의 현장에서부터 지방 갑장까지 공무원과 지주 등으로 500만 명이 넘는다. 이런 진방과 토지개혁은 몇 가지 매우 직접적인 효과가 있었다. 첫째, 중국 공산당은 진방과 토지개혁을 통해 기존 체계의 관리자를 모두 죽이고 촌마다 공산당 지부가 있게 한다는 계획을 실현했다. 과거 중국의 기층 권력 조직은 기본적으로 향촌의 종족자치였고 향촌의 유지계층이 지방자치의 수령이었는데 기존의 이런 체계를 무너뜨린 것이다. 둘째, 토지개혁과 반역명 진압을 통해 대량의 재화를 약탈했다. 셋째, 지주 분홍을 잔혹하게 탄압함으로써 백성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목적을 달성했다. 2. 3반과 5반. 진반과 토지개혁이 주로 농촌기층을 겨냥한 운동이라면 뒤이은 3반과 5반은 도시에서 벌인 학살운동이다. 3반은 1951년 12월부터 시작한 중국 공산당 내부의 간부 부패를 겨냥해 전개한 부패, 낭비, 관료주의 3대 반대 운동이다. 당시에는 부패한 간부들을 처단했지만 바로 이어서 간부들을 부패하게 만든 것은 모두 자본가들이 유혹한 결과라고 하면서 이듬해 1월부터 5반, 즉 뇌물공여, 탈세, 국가재산절도, 부실공사, 국가경제정보절취 등 5대 반대운동을 시작했다. 5반은 사실상 자본가의 돈을 약탈하고 심지어 돈을 빼앗기 위해 그들의 목숨까지 해친 운동이다. 당시 상하이 시장 천이는 매일 저녁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며 보고를 받았는데 이때 한가하게 오늘은 낙하산병이 몇 명이지? 하고 물었다고 한다. 이는 얼마나 많은 상인이 건물에서 뛰어내렸는지 묻는 것이었다. 5반 운동은 거의 모든 자본가가 화를 면치 못했는데 이른바 탈세는 광서연간의 상하이 개항 때부터 시작하여 세금을 매기는 것이어서 자본가들이 재산을 몽땅 털어도 부족했기 때문이다. 결국 많은 자본가가 건물에서 뛰어내려 자살하는 길을 택했다. 황포강에 뛰어들려고 해도 시신을 찾지 못하면 홍콩으로 도망갔다고 가족들을 계속 괴롭히니 시체를 확인할 수 있게 하려면 건물 위에서 뛰어내리는 수밖에 없었다. 그래야 공산당이 시체를 눈으로 확인하고 포기하기 때문이었다. 들리는 말로는 당시 상하이 고층 건물 양옆으로는 아무도 다니지 못했다고 한다. 갑자기 위에서 사람이 뛰어내리면 같이 압사하여 죽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1996년 중국 공산당 중앙당사연구실 등 4개 부서가 공동으로 펴낸 통계자료 건국일의 역사정치운동 사실에 의하면 3반 5반 운동 과정에 32만 3,100여 명이 체포됐고 280여 명이 자살 혹은 실종됐다. 1955년 후펑 반대운동에 5천여 명이 연루돼 500여 명이 체포됐고 60여 명이 자살했으며 12명이 비정상적으로 사망했다. 바로 뒤이은 숙반 운동 과정에서는 2만 1,300여 명이 사형 판결을 받았고 4,300여 명이 자살 혹은 실종됐다. 3. 대기근. 중국 공산당 정권 수립 이후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정치운동은 대기근을 초래한 대약진이다. 1994년 2월 홍치 출판사에서 출간한 중화인민공화국 역사기록 중 대기근 관련 문장에서는 1959년에서 1961년 사이에 많은 사람이 비정상적으로 죽고 예년보다 출생 인구도 줄었는데 이렇게 감소한 인구가 대략 4천만 명 정도다. 중국 인구가 4천만 명이나 감소했으니 이는 금세기 최대 기근일 것이다 라고 적었다. 중국 공산당은 이 대기근을 3년 자연재해로 왜곡했다. 하지만 실제로 2, 3년간은 기후가 좋았다. 큰 홍수나 가뭄, 태풍, 해일, 지진, 이상한파, 우박, 메뚜기 떼 습격 등 대규모 자연재해는 한 차례도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서 대기근은 완벽한 인재였다. 대약진 때 강철을 만든다며 전 국민을 동원하는 바람에 농촌에서는 곡식을 수확할 일손이 없어서 그대로 밭에서 썩혀버렸다. 그런데도 당시 중국 각지에서는 공산당 지도자의 환심을 사기 위해 벼 생산량 신기록을 놓고 경쟁을 벌였다. 심지어 류저우 공산당 지방위원회 제1석이 허이라는 수치를 조작해 환장현의 벼 생산량이 한 무당 13만 근이라고 발표했다. 마침 루산회의 이후 전국적으로 반우경 투쟁을 하고 있었기에 공산당은 자신의 일관된 올바름을 드러내기 위해 전국에서 부풀려서 보고한 대로 곡물을 수매했다. 그 결과 농민들의 식량, 종자, 사료까지 몽땅 걷어들였고 그래도 수매량을 채우지 못하면 농민들이 곡식을 숨겼다고 모함했다. 허이라는 류저우 지역에서 아무리 많은 사람이 굶어 죽더라도 1등을 쟁취해야 한다고 했다. 어떤 농민은 곡식을 몽땅 빼앗겨 남은 것이라고는 큰 요강에 숨겨둔 벼 몇 줌이 전부였다. 환장현 쉴러구 위원회에서는 농민들이 식량이 있어도 먹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 취사를 못하도록 불씨를 없애고 솥을 봉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민병들이 야간에 순찰하다가 불빛만 보이면 수색하고 체포했다. 많은 농민이 채소와 나무 껍질조차 감히 삶아 먹지 못하고 굶어 죽었다. 과거에는 대기근이 발생하면 관에서 죽청을 설치하고 곡간을 열어 곡식을 풀고 굶주린 백성이 살 길을 찾아 이주하는 것을 허락했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은 기근으로 백성이 이주하면 공산당의 위신이 떨어진다고 여겨 민병을 배치해 백성이 탈출하지 못하게 향촌의 길목을 지켰다. 심지어 굶주린 사람들이 식량 창고에 양식을 꺼내면 총을 쏴 진압하라는 명령을 내렸으며 총에 맞아 죽은 자는 반혁명분자로 몰았다. 당시 간수, 산둥, 허난, 안후이, 후베이, 후난, 쓰촨, 광시 등 많은 성에서 아사자의 시체가 들판에 널렸다. 그런데도 많은 농민이 대규모 수리공사와 대규모 강철 재련운동 노역에 내몰렸는데 길에 쓰러져 영원히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다. 나중에는 사람이 죽어도 묻을 기력마저 없었고 한 집 한 집 사라지는 마을이 속출했다. 중국 역사상 기근이 가장 심했던 시기에 역사의식 참상이 발생했는데 중국 공산당이 통치한 시기에 이 같은 일이 재현됐다.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의 시신을 베어내 삶아 먹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기아를 피해온 유민을 짐승처럼 잡아먹었으며 심지어 자기 자식까지도 잡아먹었다. 작가 사칭의 보고문학 어른거리는 돼지만에 그 당시 상황이 잘 묘사돼 있다. 아버지와 아들 하나, 딸 하나, 이렇게 세 사람만 살아남은 농가가 있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딸을 집 밖으로 내쫓았는데 한참 후 딸이 집에 돌아와 보니 남동생이 보이지 않았다. 솥에는 뽀얀 기름 같은 것이 한층 떠 있었고 부뚜막에는 뼈가 한 무더기 있었다. 며칠 후 아버지는 또 솥에다 물을 붓고는 딸을 불렀다. 놀란 딸은 문 밖에 숨어서 울며 애원했다. 아빠, 저를 잡아먹지 마세요. 제가 아빠를 위해 땔감을 마련하고 불도 지피는데 제가 없으면 그 일을 할 사람이 없잖아요. 이러한 반일륜 참극이 얼마나 많이 발생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참극을 무수히 일으킨 원흉 중국 공산당이 자신의 죄상을 도리어 인민을 이끌고 자연재해를 맞서 싸웠다는 창가로 바꾸고 공산당은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올바르다고 줄기차게 떠벌리고 있음을 보고 있다. 1959년 루산회의 때 인민을 위해 바른말을 한 펑더화이가 숙청당했으며 진실을 말한 많은 공산당 간부도 파면당하거나 감금당하거나 신문당했다. 그리하여 대기근이 발생했을 때는 진실을 말할 사람이 없었다. 거의 모든 간부가 자신의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 아사자가 속출하는데도 진상을 은폐했다. 심지어 간수성은 산시성에서 식량 지원을 해주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섰는데도 식량이 많아 다 먹지 못한다며 거절했다. 이 대기근은 중국 공산당 간부들을 검증하는 기회이기도 했다. 중국 공산당의 표준에 따르면 이런 간부는 모두 합격한 셈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수천만 명이 굶어 죽어도 진실을 말하지 않고 그 어떠한 인정이나 천리도 그들이 당을 따르는데 심적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대기근 후 잘못을 저지른 성급 간부들에게는 형식적인 검토로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심지어 쓰촨에서는 수백만 명을 굶겨 죽였는데도 성위원회 서기 리징취안은 서남국의 제1서기로 발탁됐다. 4. 문화대혁명과 천안문 사태, 그리고 파룬궁 탄압. 문화대혁명은 1966년 5월 16일부터 정식으로 시작됐다. 이 기간을 중국 공산당은 스스로 10년 호겁이라고 부른다. 이른바 문화대혁명 10년이 대재난 시기였다는 것이다. 후야오방은 문화대혁명이 끝난 후 당 총서기로 있을 때 유고슬라비아 기자와 인터뷰에서 당시 약 1억 명이 문화대혁명의 박해를 받았는데 중국 인구의 10분의 1을 차지한다고 했다. 중국 공산당 중앙당사연구실 등에서 공동으로 편찬한 건국일의 역사정치운동 사실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1984년 5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2년 7개월간 전면적인 조사와 실사를 통해 새로 집계한 문화대혁명 관련 수치에 따르면 420만 명이 체포돼 심사를 받았고 172만 8천 명이 비정상적으로 사망했고 13만 5천여 명이 현행 반혁명죄로 사형 판결을 받았다. 또한 무장투쟁 과정에서 23만 7천여 명이 사망했고 703만여 명이 불구가 됐으며 7만 1,200여 가정이 완전히 파괴됐다. 또한 전문가들이 중국 현지 기록에 근거해 집계한 바로는 문화대혁명 기간에 비정상적으로 죽은 이가 최소 773만 명에 이르렀다. 문화대혁명이 시작됐을 때 중국에서는 사람을 때려 죽이는 것 외에도 자살 열풍이 불었다. 많은 저명한 지식인, 예를 들면 라오서, 프레이, 젠보짠, 우커우, 추안핑 등이 모두 문화대혁명 초기에 자살이라는 죽음을 선택했다. 문화대혁명 시기는 중국 역사상 좌경화가 가장 광적으로 폭발한 시기였다. 이 시기의 살인은 대체로 혁명성을 보여주는 일종 실현이었기에 계급의 적에 대한 살인은 지극히 잔혹하고 야만적이었다. 개혁개방은 정보 유통을 크게 발전시켰다. 해외의 많은 기자가 베이징에서 1989년에 천안문 유혈 사태를 직접 목격하고 탱크가 학생을 짓뭉개는 도살 장면을 녹화해 해외 텔레비전으로 송출했다. 10년 후 1999년 7월 20일, 장점인은 파룬궁 기공 수련단체 탄압을 시작했다. 대륙 내부 소식통에 의하면 파룬궁 수련생 7천여 명이 2002년 말에 각지 구치소, 노동교양소, 감옥, 정신병원에 갇혀 고통당하다 사망했는데 하루에 평균 7명이 학살당한 셈이다. 오늘날 중국 공산당의 살인 숫자는 걸핏하면 100만, 1000만 명으로 집계됐던 과거의 규모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아래의 두 가지 중요한 요소 때문이다. 하나는 인민들이 중국 공산당 당문화에 의해 더욱 냉소적으로 이질화돼 굽실거리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 재정이 고갈돼 중국 경제가 수혈형 경제로 변함으로써 외국 자본이 중국 경제 성장을 유지하고 사회 안정을 보장하는 버팀목이 됐기 때문이다. 중국 공산당은 천안문 사태 이후에 서방 국가들이 취한 경제 제재를 생생하게 기억할 뿐만 아니라 무분별한 살인이 외국 자본 이탈을 야기해 공산당 통치를 위태롭게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은 암암리에 하는 살인은 여전히 멈추지 않는다. 그들은 단지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핏자국을 은폐할 뿐이다. 2. 지극히 잔인한 살인 수법. 중국 공산당의 행위는 모두 권력을 탈취하고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살인은 권력을 유지하는 주요 수단이 되는 바 그 방법이 잔인할수록 그 숫자가 많을수록 인민을 공포에 떨게 하는 효과가 더욱 크다. 이런 수법은 항일전쟁 시기, 심지어 그 이전부터 시작됐다. 1. 항일전쟁 기간 화베이에서 잔혹한 살인 방법을 고안해 학살. 하버트 후버 전 미국 대통령은 레이몽드 제거 신부에 져서 내재하는 적을 세계 각국에 추천하면서 이 책에는 공산주의가 행동으로 보여준 적나라한 공포의 실상이 폭로돼 있다. 나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이런 마귀 세력을 명확히 알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고 했다. 레이몽 신부는 이 책에서 일부 중국 공산당이 폭력을 사용해 민중들을 공포에 떨게 한 이야기를 기술했다. 어느 날 중국 공산당은 모든 주민에게 마을 광장에 모이라고 했는데 어린이는 교사가 광장으로 데려가게 했다. 목적은 그들에게 애국 청년 13명의 목이 어떻게 잘리는지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중국 공산당은 전혀 없는 날조한 죄상을 낭독한 후 놀라서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한 교사에게 명령해 아이들이 애국 노래를 소리 높여 부르게 했다. 노랫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등장한 사람은 무용수가 아니라 손에 큰 칼을 든 망나니였다. 망나니는 흉포하고 다부진 젊은 공산당 병사로 힘이 매우 센 자였다. 그가 첫 번째 희생자의 뒤편으로 가서 두 손으로 넓적하고 예리한 큰 칼을 들어 번개같이 내리치자 희생자의 머리가 땅에 떨어져 구르면서 선혈이 샘솟듯 뿜어져 나왔다. 기겁한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요란한 울부짖음으로 변했다. 교사는 박자를 맞추면서 흐트러진 음조를 안정시키려고 했고 그 혼란 속에서 나는 또 종소리를 들었다. 망나니는 연속 13번이나 칼을 휘둘러 머리 13을 베어버렸다. 뒤이어 중국 공산당 병사들이 달려들어 죽은 자의 배를 가르고 심장을 도려낸 다음 제자리로 돌아가 먹어치웠다. 이 모든 폭력은 모두 아이들 앞에서 벌어졌다. 아이는 겁에 질려 얼굴이 하얘졌으며 몇몇은 구토를 했다. 교사는 그 아이들을 꾸짖으면서 모두 줄 세워 학교로 돌아갔다. 그 후에도 레이몽 신부는 어린이들이 살인 장면을 보러 가는 것을 여러 차례 목격했다. 이 일은 어린이들이 이런 피비린내 나는 장면에 익숙해져 감각이 무뎌지고 심지어 자극적인 쾌감을 느낄 수 있을 때까지 계속됐다. 중국 공산당은 살인으로는 공포심을 자극하기에 부족하다고 여길 때면 다양한 고문 방법을 고안해냈다. 예를 들면 사람에게 강제로 대량의 소금을 먹이고는 목말라 죽을 때까지 물 한 방울 주지 않거나 옷을 전부 벗기고는 깨진 유리 파편 위에 뒹굴게 하거나 한겨울에 꽁꽁 언 강에 구멍을 내고 밀어넣은 다음 얼어 죽거나 익사할 때까지 내버려 두는 것 등 방법이다. 이런 사례를 레이몽 신부는 아래와 같이 기술했다. 산시성의 한 공산당원이 아주 무서운 형벌을 하나 발명했다. 어느 날 시내를 한가로이 돌아다니던 그는 한 식당 문 앞에서 밥 짓는 큰 가마솥을 바라보다가 가마솥을 몇 개 구매했다. 그는 곧바로 반공 인사들을 체포해 건성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재판과 동시에 솥에 물을 붓고 끓이기 시작했다. 재판이 끝나자 사형을 선고받은 세 사람을 발가벗겨 끓는 솥 안으로 밀어넣었다. 핑산에서 나는 한 아이의 아버지가 산채로 피부가 벗겨져 죽는 장면을 본 적이 있다. 공산당은 아이에게 그의 아버지가 차명을 당하는 장면을 지켜보게 하고 비명을 지르며 죽어가는 소리를 듣게 했다. 중국 공산당은 아이 아버지의 몸에 식초와 여타 강산을 발라 임피를 한 장 재빨리 벗겼다. 등에서 시작해 양 어깨까지 벗긴 후 머리만 남기고 온몸의 피부를 전부 벗겼다. 아이 아버지는 전신의 피부가 벗겨진 후 몇 분 만에 죽었다. 2. 붉은 8월의 적색 공포와 광시의 인육 축제 사건. 중국 공산당은 중국의 모든 강산을 지배했음에도 폭행을 자제할 생각이 추호도 없었으며 문화대혁명 때는 이런 폭력이 한층 더 발전하고 확대됐다. 1966년 8월 18일, 마오쩌둥은 천안문 성루에서 홍위병 대표를 접견했다. 숭란충의 딸인 숭빈빈이 마오에게 홍위병 완장을 채워주었다. 마오는 숭의 이름이 문질빈빈의 빈임을 듣고 무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자 숭은 곧바로 자신의 이름을 숭야오로 개명했다. 기세등등한 무장투쟁이 곧바로 전국으로 전개됐다. 중국 공산당이 무신론으로 교육하여 배양해낸 젊은 세대는 아무런 거리낌과 두려움도 없었다. 이들은 공산당의 직접적인 지도하에 마오쩌둥의 지시를 준칙으로 삼고서 광기와 어리석음과 무법무천의 오만함으로 중국 전역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재산을 몰수하는 활동을 시작했다. 많은 지방에서 흑오류를 뿌리뽑는 말살 정책을 실행했다. 다싱현은 그 중에서도 특별했다. 8월 27일부터 9월 1일까지 현내 13개 공사와 48개 대대에서 325명을 살해했는데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은 80세였고 가장 어린 나이는 태어난 지 겨우 38일 된 갓난아기였다. 또한 22가구는 가족 전원이 몰살당했다. 위로원의 다싱 도살 조사 보고서에 그 당시의 참상을 이렇게 기록하였다. 사람을 때려 죽이는 것은 흔한 일이다. 사탄가에서 남자 홍위병 한 무리가 쇠사슬과 혁대로 한 할머니를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때렸고 한 여자 홍위병은 그 할머니가 숨질 때까지 배를 짓밟았다. 이번 활동 중에서 베이징 충원만 부근의 한 지주 할머니의 집을 수색할 때 부근에 사는 주민들에게 집집마다 보온병에 끓는 물을 담아와 그녀의 목덜미에 살이 익을 때까지 붓게 했다. 며칠 후 방 안에 있는 시신에 구더기가 들끓었다. 그 당시의 살인 방법은 아주 다양했다. 몽둥이로 때려 죽이기, 작두로 잘라 죽이기, 노끈으로 목 졸라 죽이기 등이 있었다. 어린아이에게는 더욱 잔인했는데 한쪽 다리를 밟고 다른 한쪽 다리를 잡아당겨 기어이 사람을 두동강 내기도 했다. 광시에서 벌어진 식인 사건은 다싱에서 저지른 학살보다 더 야만적이다. 작가 정희는 이 사건을 세 단계로 나누어 기술했다. 1. 시작 단계. 이 단계의 특징은 남몰래 은밀히 행동하며 무섭고 음산하다는 것이다. 모 현의 기록 문건에는 한 전형적인 장면이 기재돼 있다. 심야에 살인범들이 살인 현장을 찾아가 죽은 사람의 배를 가르고 심장과 간을 꺼냈다. 무서워 허둥거린 데다 경험까지 없어서 돌아와서 보니 폐였다. 무서워 벌벌 떨면서 다시 갈 수밖에 없었다. 다 삼자 누군가 집에 가서 술을 가져왔고 또 누군가는 양념을 구해왔다. 꺼져가는 아궁이 불빛을 마주하고 몇 사람이 소리 없이 허겁지겁 먹었다. 아무도 말이 없었다. 2. 고조 단계. 이 단계의 특징은 대대적으로 일을 벌이고 기세가 드높다는 것이다. 이 기간에는 심장과 간을 싱싱한 채로 떼어내는 기술이 완벽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때는 이미 경험이 상당히 쌓인 데다 인육을 먹어본 나이 많은 유격대원이 기법을 전수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산채로 배를 가르고 느경골에 칼로 사람 인자 모양으로 그은 다음 발로 배를 밟으면 심장과 위가 수월하게 빠져나온다는 것이다. 두목이 심장과 간, 생식기를 가져가면 나머지는 사람마다 적당히 나누어 가른다. 이때의 장면은 붉은 깃발이 펄럭이고 구호가 울려 퍼지고 장면이 성대하고 웅장했다. 3. 집단 광란 단계. 이 단계의 특징은 한마디로 사람을 먹는 대중운동으로 요약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우시안에 큰 역병이 창궐했을 때 시체에 맛을 들은 개떼처럼 사람들은 미친 듯이 인육을 먹었다. 걸핏하면 사람들을 한 무리씩 끌어내 비판 투쟁을 했는데 그때마다 사람이 죽었고 그때마다 인육을 먹었다. 사람이 쓰러지면 숨이 붙어있든 말든 사람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 미리 준비한 시칼이나 빗으로 닥치는 대로 살을 베어갔다. 이 지경이 되자 일반 군중마저 인육을 먹는 광풍에 휩쓸렸다. 그나마 남아있던 죄책감이나 인성은 계급투쟁이라는 초대형 태풍에 깨끗이 날아가 버렸다. 인육을 먹는 풍조가 역병처럼 우시한 대지를 휩쓸었다. 집단 광란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의 모습은 조금의 과장도 없이 말하면 말 그대로 인육 파티였다. 사람의 살코기, 심장, 간, 콩팥, 팔, 발 등을 볶고, 삶고, 굽고, 지져서 풍성한 요리를 만들어 놓고 벌주놀이를 하면서 논공 행상을 했다. 인육을 가장 왕성하게 먹은 시기에는 최고 권력기구인 우시안현 혁명위원회 식당에서조차 인육을 삶아 먹었다. 이렇게 인육을 먹는 파티가 민간의 자발적인 행위라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중국 공산당은 독재의 권력으로서 사회를 통제하기 위해 모든 사회세포에 깊숙이 파고들어간다. 따라서 중국 공산당이 배후에서 사주하고 조종하지 않고서는 그런 일은 근본적으로 발생할 수 없다. 중국 공산당은 종종 공산당 자신을 찬양하는 노래, 낡은 사회는 사람을 귀신으로 만들고 새로운 사회는 귀신을 사람으로 만든다네를 부른다. 그러나 이렇게 중국에서 광란처럼 성대히 벌어진 인육 파티는 오히려 중국 공산당이 사람을 승냥이나 마귀로 변하게 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왜냐하면 공산당 자체가 승냥이나 마귀보다 더 흉악하고 잔혹하기 때문이다. 3. 파룬공 박해. 오늘날 전자시대 우주 비행선 시대로 들어서면서부터 중국인들도 사적으로는 인권과 자유, 민주주의를 담론할 수 있게 됐다. 그러자 많은 사람이 머리칼이 곤두서고 역겨운 그런 극악무도한 폭력은 이미 과거의 일이며 중국 공산당도 문명의 감투를 걸치고 세계와 벽을 같이 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실제 상황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 중국 공산당은 한 단체가 자신들의 고문과 학살을 두려워하지 않자 더욱 광기가 넘치는 수단을 써 박해했다. 그 박해를 받는 단체가 바로 파룬궁 기공수련단체다. 홍위병의 무장투쟁과 인육을 먹는 사건은 대상자의 육체를 소멸하는 것이 목적이기에 몇 분에서 몇 시간 만에 생명을 해치는 것으로 상황이 끝난다. 그러나 파룬궁 수련자를 박해하는 목적은 진선인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기에 잔인한 고문을 며칠, 몇 달, 심지어 몇 년씩 지속한다. 이로 인해 파룬궁 수련자 만 명 이상이 생명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죽을 고비를 몇 번씩 넘긴 파룬궁 수련생은 자신들이 당한 100여 가지 고문 실상을 이렇게 기록했다. 그중 몇 가지 사례만 소개한다. 파룬궁 수련생을 박해하는 과정에서 가장 흔히 쓰는 고문이 구타다. 경찰과 감방 두목이 직접 때리거나 다른 죄수들을 시켜서 때린다. 수련생은 맞아서 귀가 먹고 귓바퀴가 떨어져 나가고 눈이 튀어나오고 이빨이 부러지고 두개골, 척추, 가슴뼈, 허리뼈, 손뼈, 다리뼈 등이 골절된다. 또한 남자 수련생의 고환을 힘껏 잡아채거나 여자 수련생의 음부를 세차게 걷어차기도 한다. 그래도 굴복하지 않으면 형고를 사용하는데 살갗이 찢기고 살이 터지고 얼굴이 일그러지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다. 소금물을 몸에 뿌리고 고압 전기 충격기로 지져 피비린내와 살이 타는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찌르고 울부짖는 소리가 귀를 찢는다. 폭행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질식사와 같은 공포를 조성해 굴복시키기 위해 비닐봉지를 머리에 씌워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고문을 가하기도 한다. 전기 고문도 중국 노동교양소에서 파룬궁 수련생들에게 흔히 사용하는 고문 중 하나다. 경찰은 전기 충격기로 수련생들의 민감한 부위, 이를테면 입안, 정수리, 앞가슴, 생식기, 엉덩이, 허벅지, 발바닥 등을 공격한다. 때로는 온몸을 마구 감전시키기도 하고 전기 충격기 여러 개를 사용해 살이 타는 냄새가 진동하고 피부가 검은 자줏빛이 될 때까지 태우기도 하며 정수리와 항문을 동시에 전기 충격을 가하기도 한다. 경찰은 종종 전기 충격기 10개 혹은 그 이상을 사용해 폭행하는데 전기 충격기의 전압은 수만 볼트에 달한다. 연속적으로 전기를 방출할 때는 귀를 자극하는 스파크 소리와 함께 파란 불꽃이 튀고 감전되고 나면 불에 타거나 뱀에 물린 것 같이 아프다. 피부는 파괴돼 붉게 변하고 곪는다. 전기 충격기의 출력을 높이면 더욱 무서운데 머리에 닿으면 망치로 치는 듯한 충격을 받는다. 담뱃불로 손, 얼굴, 발바닥, 가슴, 등, 유두를 지지고 라이터로 손이나 음모를 태우고 전기난로에 벌겋게 달군 쇠꼬챙이로 두 다리를 지지고 불이 붙어 벌건 석탄으로 수련생의 얼굴을 지지기도 한다. 심지어 고문을 당해 생명이 위험해진 수련생을 아직 숨을 쉬고 심장이 뛰는데도 태워 죽이고는 외부에는 분신 자살했다고 거짓으로 알린다. 여자 수련생의 앞가슴과 아랫도리를 집중적으로 때리고 강간, 윤간을 하고 전기 충격기로 유방과 음부를 지지는 등 더욱 악랄한 수법도 쓴다. 라이터로 젖꼭지를 태우고 전기 충격기를 질에 집어넣고 칫솔 4개를 한 대 묶어 질에 넣고 돌리고 불로 음부를 태우고 두 손을 뒤로 돌려 수갑을 채우고 전기줄을 양 젖꼭지에 연결해 감전시키기도 한다. 심지어 여자 수련생을 발가벗겨 남자 감방에 집어넣어 남자 죄수들이 마음대로 욕보이게 한다. 공포의 구속복을 파룬공 수련생에게 입히고 팔을 뒤로 돌려 묶은 다음 그 끈을 어깨 넘어 가슴 앞으로 끌어와 몸통과 묶고는 다시 그 끈으로 두 다리를 뒤로 젖혀 묶은 후 철장에 매어 달아놓는 고문도 사용한다. 이때 귀에 이어폰을 꽂아 파룬공을 헐뜯는 방송을 듣게 하고 천으로 입을 틀어막는다. 이 혹형을 받으면 두 팔은 즉시 불구가 되는데 먼저 어깨와 팔꿈치, 손목과 발목 부위의 근육이 끊어지고 뼈가 부러진다. 이 고문을 장시간 받은 사람은 척추가 모두 부스러져 고통스럽게 죽는다. 또 파룬공 수련생을 더러운 물이나 똥물에 담가 놓기도 하는데 이것을 물감옥이라고 한다. 또 다른 고문으로는 대나무 꼬챙이로 손톱 밑지르기, 천장과 바닥 벽에 온통 적색, 녹색, 황색, 백색 곰팡이가 낀 감방에 가두기, 맹견과 독사, 전갈에 물리게 하기, 중추신경을 파괴하는 약물 주사하기 등이 있다. 이외에도 아주 다양하고 기괴한 방법을 모두 사용하여 수련생들을 괴롭힌다. 3. 잔혹한 당내 투쟁. 공산당은 오로지 당성에만 의지하고 도인은 전혀 찾아볼 수 없이 잔혹성으로 결집한 단체이기 때문에 당원, 특히 고위 간부들이 최고 지도자에게 충성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문제가 된다. 그러므로 당내에서도 살인할 필요가 있고 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최고 독재자가 누구를 죽이려고 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비참하게 죽는지를 모두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공산당의 내부 투쟁은 아주 유별나다. 전 러시아 공산당 2기 정치국 위원을 지낸 사람 중에서 스탈린 본인과 이미 죽은 레닌을 제외하고는 모두 처형당하거나 자살했다. 당시 군 원수 5명 중 3명, 최고 군사령관 5명 중 3명, 2급 군사령관 10명 전원, 군단장 85명 중 57명, 사단장 195명 중 110명이 총살당했다. 중국 공산당도 줄곧 잔혹한 투쟁, 무자비한 타격을 고취해왔다. 이런 투쟁과 살인은 공산당 외부 사람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중국 공산당은 내부적으로도 무자비한 투쟁과 살인을 감행했다. 이를테면 마오쩌둥이 장시에 있을 때 AB단을 죽이기 시작했는데 마지막에는 전투가 가능한 병사가 얼마 남지 않았다. 예난에 있을 때는 정풍운동으로 학살을 했고 정권 수립 후 가오강, 라오수스, 후펑, 펑더화이 등 고위급 영도들도 모두 잔혹한 투쟁으로 제거했으며 그 후 문화대혁명 때까지 공산당 내부의 원로당원들은 거의 다 투쟁을 받았다. 중국 공산당의 역대 총서기들도 모두 좋은 결말을 맞지 못했다. 당시 국가주석인 리우 사오치는 이미 중국의 2인자였으나 아주 비참하게 일생을 마쳤다. 그의 70세 생일날 마오쩌둥과 저우원라이가 특별히 왕동식을 시켜 류 사오치에게 생일 선물로 라디오를 보냈다. 그 목적은 그가 라디오로 직접 자신에 대한 반역자, 내부첩자, 노동자 계급의 적인 류 사오치를 영원히 당에서 추방하고 이어서 당과 국가를 배반한 류 사오치와 그 무리의 죄행을 청산하자는 공산당 제8기 12중 전회의 공보를 직접 듣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류 사오치는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아 단번에 무너졌고 그의 병세는 급격히 악화됐다. 그는 장기간 침대에 묶여 있어서 목, 등, 엉덩이, 발 뒤꿈치 부위에 욕창이 생겼다. 그는 통증이 시작되면 다른 사람의 옷이나 손을 잡고 놓지 않기에 사람들은 그의 양손에 딱딱한 플라스틱 병을 쥐어주었다. 얼마나 힘을 주었는지 그가 죽을 무렵에 이 플라스틱 병은 조롱방 모양이 돼 있었다. 1969년 10월에 이르자 류 사오치는 온몸이 짓물러 악취가 났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채 숨만 겨우 붙어 있었다. 중앙에서 특별히 파견한 요원이 그에게 목욕은커녕 옷조차 갈아입지 못하게 했다. 그를 발가벗기고 이불에 둘둘 말아 비행기로 베이징에서 카이펑으로 옮겨간 다음 견고한 토치카 지하방에 가두었다. 그가 고열이 나도 약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의료진들 모두 다른 곳으로 보내버렸다. 죽을 무렵 류 사오치는 이미 사람의 모습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으며 헝클어진 백발이 두 자나 자라 있었다. 이틀 뒤 한밤중에 극성 전염병으로 죽었다고 하고 그를 화장했으며 그의 이불, 옷 등을 모두 함께 소각했다. 류 사오치의 사망 기록 카드에는 성명, 류 웨이황, 직업, 무직, 사인, 병사로 적혀 있었다. 이렇듯 공산당은 그들의 위험 있는 국가 주석도 박해해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고 죽어도 왜 죽는지조차 모르게 한다. 4. 혁명 수출과 해외에서 한 살인. 중국 공산당은 중국 국내는 물론 당내에서 살인도 신바람나게 했고 또 끊임없이 새로운 살인 방식을 창안해내는 외에도 해외로 혁명을 수출하는 방식으로 해외 중국인을 살해하는 데 참여했다. 이를테면 캄보디아의 크메르 루주가 그 전형적인 사례다. 폴포트가 이끈 크메르 루주는 캄보디아에서 1975년에서 1978년까지 단 4년간 정권을 잡았을 뿐이다. 그러나 이 기간에 인구가 800만도 되지 않는 작은 나라에서 중국인 20만 명을 포함해 총 200만 명을 학살했다. 여기서 크메르 루주 자체의 헤아릴 수 없는 범죄에 관한 사실을 담론하지는 않겠지만 크메르 루주와 중국 공산당의 관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폴포트는 절대적인 마오쩌둥 숭배자로 1965년부터 네 차례나 중국에 가서 직접 마오쩌둥의 가르침을 받았다. 1965년 11월, 폴포트가 3개월간 중국을 방문했을 때 천버다와 장춘차오가 그에게 총구에서 정권이 나온다고 역설하고 계급투쟁, 프롤레타리아 독재 이론과 경험을 전수해 주었다. 이런 것들이 나중에 그가 정권을 탈취하고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다스리는 근거와 바탕이 됐다. 그는 캄보디아로 돌아간 후 당명을 캄보디아 공산당으로 바꾸고 농촌에서 도시를 포위하는 방식으로 혁명 근거지를 건립했다. 캄보디아 공산당은 1968년에 정식 군대를 창설했으나 1969년 말까지 병력이 겨우 3천에 불과했다. 그러나 1975년 프놈펜을 공격할 무렵에는 이미 8만 군사에 가까운 장비가 우수하고 작전이 용맹한 무장 세력으로 발전했다. 이는 전적으로 중국 공산당의 지원 덕분이다. 왕셴건이 저술한 베트남 지원과 반미항전 실록에 의하면 1970년 한 해에만 중국은 폴포트에 3만 병력의 무기와 장비를 지원했다. 1975년 4월 폴포트는 캄보디아 수도를 점령했고 두 달 후에는 베이징에 가서 중국 공산당을 알현하고 지시를 받았다. 크메르 루주가 살인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중국 공산당의 이론과 물질적 지원 덕분이었다. 따라서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은 그들에게 절대적이었다. 한 예로 캄보디아 공산당이 시아누크 국왕의 두 아들을 살해했을 때 저원라이가 한마디 하자 시아누크를 순순히 베이징으로 보냈다. 캄보디아 공산당은 살인할 때 후안을 없애려고 뱃속에 태아까지 죽여버린다. 하지만 폴포트는 저원라이의 요구를 두말없이 받아들였다. 저원라이의 말 한마디에 시아누크는 화를 면했지만 캄보디아 공산당이 20만 캄보디아 중국인을 도살할 때 중국 공산당은 항의 한마디 하지 않았고 그들이 중국 대사관에 가서 구원을 요청할 때도 대사관은 의외로 나몰라라 했다. 1998년 5월 인도네시아에서 대규모 중국인 학살과 강간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중국 공산당은 입을 다문 채 구조 활동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중국 내에서는 이에 관련한 소식을 전면 봉쇄했다. 마치 해외 중국인들의 생사는 중국 정부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듯이 인도적인 차원의 도움조차 주지 않았다. 5. 가정 파괴. 중국 공산당이 역대 정치운동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정확한 통계 수치가 없다. 민간 차원에서는 자료가 부족한 데다 지리적, 민족적, 언어적 장벽으로 통계를 낼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중국 공산당 정부는 자기 무덤을 파는 격인 이런 통계 작업은 더더욱 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은 자신의 역사를 다루면서 영원히 대충 지나치고 세밀하게 기록하지 않는다. 중국 공산당이 가정을 해친 사건이 과연 얼마나 많은지는 더욱 알기 어렵다. 어떤 집은 한 사람이 죽음으로써 가정이 파괴됐고 어떤 집은 일가가 전멸했다. 설령 어떤 가정은 죽은 자가 없더라도 최소한 이혼하거나 부모와 자식 간에 선을 긋도록 강요당하고 불구가 되거나 미치거나 중병이 들거나 비명 횡사하는 등의 화를 입었다. 이런 것은 모두 가정의 비극이지만 관련 통계는 턱없이 부족하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민 절반 이상이 중국 공산당에게 박해받았다고 했다. 그렇다면 중국 공산당이 파괴한 가정의 수는 적어도 몇억 명이 넘을 것이다. 장지신에 관한 보고문학은 그녀를 유명인물로 만들었다. 그녀가 고문과 윤간, 정신적 시달림을 받았으며 최후에는 제정신이 아닌 상황에서 기도가 잘리고 총살당했음을 많은 사람이 알고 있다. 그러나 이 한 차례 비극의 이면에 더욱 잔인한 이야기가 있음을 모르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장지신의 딸 린리는 사형수 가족학습반이란 글을 통해 자신이 1975년 초봄에 겪은 일을 이렇게 회고했다. 선양 법원에서 온 사람이 큰 소리로 말했다. 내 엄마는 매우 반동적이고 개조를 받아들이지 않고 고집불통이고 위대한 지도자 마오주석을 반대하고 백전백승의 마오쩌둥 사상을 반대하고 마오주석의 프롤레타리아 혁명 노선을 반대하는 등 거듭해서 죄를 지었다. 정부에서는 형벌을 가하려 하는데 만약 극형으로 처리하면 너는 어떻게 하겠는가? 나는 멍해서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지만 나는 애써 태어난 척하면서 눈물을 참았다. 전에 아버지가 남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 안 된다. 그러면 어머니와 선을 분명하게 긋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셨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나 대신 대답하셨다. 상황이 확실히 그렇다면 정부가 어떻게 처리하든 상관없습니다. 법원 사람이 또 물었다. 극형에 처하면 시신을 수습할 건가? 장지신의 옥중 물건은 어찌할 텐가? 나는 고개를 숙이고 말을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대신 대답하셨다. 우리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나와 동생을 데리고 현 초대소에서 나와 몰아치는 눈보라를 맞으면서 비틀대며 집으로 돌아왔다. 밥도 하지 않고 집에 남은 옥수수 떡 하나를 반으로 나눠 나와 동생에게 주면서 먹고 빨리 자거라 라고 하셨다. 나는 조용히 침상에 누웠다. 아버지는 혼자 작은 의자에 앉아 등불을 마주하고 멍하니 계시다가 누워있는 우리를 바라보셨다. 아버지는 우리가 잠든 줄 알고 천천히 일어서서 선양 집에서 가지고 온 상자를 살짝 열고 어머니 사진을 꺼내셨다. 보고 또 보다가 아버지는 끝내 눈물을 흘리셨다. 나는 침대에서 내려와 아버지 품에 와락 안겨 울음을 터뜨렸다. 아버지는 나를 토닥이며 이러면 안 돼, 옆집에서 들으면 안 된다 라고 하셨다. 울음소리를 듣고 동생도 깨어났다. 아버지는 나와 동생을 꼭 껴안았다. 그날 밤 우리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른다. 하지만 마음껏 소리내 울지는 못했다. 모 대학 교수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었는데 반우파 운동 때 그의 가정도 큰 재앙을 입었다. 그의 아내는 결혼 전인 반우파 운동 시기에 한 청년과 사랑에 빠졌다. 하지만 그 연인이 우파로 몰려 변방으로 추방당하면서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 그녀는 사랑하는 연인과 결혼할 수 없게 되자 이 대학교 교수에게 시집을 왔다. 그런데 옛 연인이 온갖 고생을 다 겪고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왔다. 이미 몇 아이의 엄마가 된 그녀는 과거 자신의 무정함과 배신을 용서받을 길이 없자 귀엽고 현재의 남편과 이혼하고 첫 연인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자신의 양심의 빚을 갚고자 했다. 아내의 갑작스러운 변심으로 50여 세의 이 대학 교수는 정신적으로 차마 감당할 수 없어 그만 실성하고 말았으며 대낮에 벌거벗고 자신이 머물 수 있는 곳을 찾아 곳곳을 돌아다니는 신세가 됐다. 결국에는 아내는 남편과 아이들의 곁을 떠나버렸다. 이렇듯 공산당이 설치해 놓은 고통과 이별은 풀 수 없는 수학 방정식과 같이 그 고통은 또 다른 고통을 몰고 오면서 사회의 불치병으로 돼갔다. 가정은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이자 전통문화가 당문화를 견제할 수 있는 마지막 방어선이기도 하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의 살인 역사에서 가정 파괴만큼은 더더욱 잔혹한 악행의 흔적들을 남겼다. 중국 공산당이 모든 사회 자원을 독점함으로써 공산 독재의 공격 대상으로 분류되는 자는 즉시 생활에서 위기를 맞게 되고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인간의 존엄성을 박탈당하게 된다. 만약 이들이 정말로 억울하게 피해를 본 경우라면 가정은 그들이 위안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의 연좌제는 가족들조차 서로 위로하지 못하게 하는데 만약 이를 어기면 가족도 독재의 공격 대상이 된다. 장제신이 이혼당한 것도 이 때문이다. 수많은 사람에게 가족의 배신, 밀고, 반목, 폭로, 비판은 흔히 정신적으로 그들의 최후의 지푸라기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이리하여 많은 사람이 결국 죽음의 길을 택했다. 6. 살인 방식과 결과. 1. 공산당 살인의 이론적 지도. 중국 공산당은 늘 자신들이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천재적으로 그리고 창조적으로 발전시켰다고 주장한다. 사실은 동서고금의 모든 사학을 죄다 모아 창조적으로 발전시켰다고 봐야 할 것이다. 공산당은 공산주의의 대동사상이란 이념으로 민중과 지식인들을 기만하고 산업혁명을 이용해 신학을 파괴하고 그 대신 철저한 무신론을 퍼뜨렸으며 공산주의를 앞세워 사유제를 부정했다. 그리고 레닌의 폭력혁명에 관한 이론과 실천을 이용해 국가를 통치하는 동시에 중국 문화 중에서 전통에 배치되는 가장 사악한 부분을 결집해 중국 사회를 더욱 악화시켰다. 중국 공산당은 그들이 발명한 프롤레타리아 독재하의 혁명과 지속혁명이론, 그리고 그 기틀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개조해 공산당 일당 독재를 보장하려 한다. 그 이론은 프롤레타리아 독재하의 경제적 토대와 상부구조, 이 두 부분으로 나뉜다. 그중 경제적인 토대는 상부구조를 결정하고 상부구조는 경제적 토대에 역작용한다. 상부구조를 공고히 하려면 특히 공산당 정권은 반드시 먼저 경제적인 토대부터 혁명을 진행해야 했다. 그것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첫째, 지주를 살해해 농촌 생산 관계를 해결. 둘째, 자본가를 살해해 도시 생산 관계를 해결. 그리고 상부구조 차원에서도 살인은 반복돼야 한다. 이는 이데올로기 면에서 절대적 독점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그 속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1. 당에 대한 지식인의 정치 태도 문제를 해결. 중국 공산당은 장기간 여러 차례 지식인 사상 개조 운동을 발동해 자본가 계급의 개인주의, 자본가 계급의 사상과 초정치적인 관념, 초계급적인 사상, 자유주의를 비판하고 세뇌하여 공산당에 대한 불순한 동기를 없애고 지식인 문화가 품위를 잃고 존중받지 못하게 했다. 따라서 지식인의 자유사상과 훌륭한 품격, 그리고 정의를 위해 공정한 말을 하고 신명을 바쳐 의리를 지키는 전통이 점차 사라졌다. 또한 빈천도 내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고 위세와 무력도 나를 굴복시키지 못하며 부귀도 나를 방탕하게 하지 못한다. 천하의 근심거리는 남보다 먼저 걱정하고 천하의 즐거움은 남보다 뒤에 즐긴다. 천하의 흥망에는 필부에게도 책임이 있다. 군자는 영달할 때는 자신과 세상을 함께 좋게 하고 궁색할 때는 홀로 제 몸을 닦는다와 같은 전통도 거의 씻겨나갔다. 2. 문화적 정치적 영도권을 위해 문화대혁명식 살인을 발동. 먼저 당내에서부터 시작해 당 밖으로 군중운동을 확장해 나가고 문학, 예술, 연극, 역사, 교육 등 영역에서부터 살육을 시작했다. 먼저 전국에서 삼가촌, 류사오치, 우한, 라오서, 젠보짱과 같은 몇몇 사람을 죽이던 것이 점차 당내의 극소수와 군대 내의 극소수를 숙청하는 대로 발전했고 다시 전당, 전군, 전인민이 서로 살육하는 상황으로 발전했다. 무장투쟁으로 육체를 말살하고 문투로 영혼을 말살했다. 이때는 당이 조종하는 혼란스럽고 극히 흉포한 시기로 인성 중에 가장 사악한 면이 당의 위기를 피하기 위한 에너지를 축적하는 데 최대 한도로 증폭됐다. 사람마다 모두 혁명이란 이름 아래 그리고 당과 마오주석의 혁명 노선을 수호한다는 구호 아래 마음대로 사람을 죽였다. 이는 전무후무한 인성 말살에 전 국민을 단련하는 운동이었다. 3. 민주화 요구를 잠재우기 위해 육사학살을 감행. 1989년도 6월 4일의 천안문 대학살은 군이 인민을 대상으로 저지른 첫 공개학살 사건이다. 이는 탐오, 정경유착, 부패를 반대하는 인민의 목소리를 억누르는 동시에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잠재우는 데 목적이 있었다. 군대가 서로 견제하고 군이 인민을 증오하는 효과를 얻기 위해 중국 공산당은 계획적으로 군용차가 불타고 병사들이 살해되는 장면을 만들고 이용하기까지 했다. 그렇게 해서 인민의 자제격인 병사들이 인민을 도살하는 참사가 빚어졌다. 4. 각종 신앙인 학살. 신앙 영역은 중국 공산당으로서는 목숨과도 같이 통제해야 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중국 공산당은 자신들의 왜곡된 사설이 잠시나마 인민을 기만하게 하도록 정권 수립 초기부터 회도문과 각종 신앙 체계를 제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현재 새로운 시기의 정신적 신앙인 파룬공 군중을 대상으로 중국 공산당은 다시 한 차례 도살용 칼을 치켜들었다. 그들의 책략은 파룬공의 진선인을 수련하고 남을 비방하지 않고 폭동을 일으키지 않으며 사회를 불안정하게 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소리소문 없이 탄압을 은폐하는 경험을 얻었고 더 나아가 여타 신앙단체를 모두 말살하는 것이었다. 이번에는 중국 공산당의 수장인 장쩌민이 직접 전면에 나서서 살인하였다. 5.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학살을 감행. 민중의 알 권리를 통제하는 것은 중국 공산당이 손에 꼭 쥐고 있는 다른 한 장의 왕좌 카드다. 그들은 정보를 봉쇄하기 위해서도 살인을 저지른다. 과거에는 적국의 방송 엿듣기가 감옥에 가는 죄목이었는데 최근에는 각종 텔레비전 방송에 누군가 사건의 진실을 알리는 내용을 넣어 방송하는 것이 죄이고 이와 관련해 중국 공산당 두목인 장쩌민은 죽여도 무방하다는 비밀 명령을 내렸다. 이로 인해 방송 신호에 파룬공 탄압 진상을 삽입했다 하여 류청주인은 경찰의 혹형에 시달리다 죽었다. 중국 공산당은 게슈타포와 유사한 조직인 6.10 사무실, 경찰, 공안, 검찰, 법원, 그리고 방대한 사이버 경찰 시스템을 이용해 군중의 일거일동을 감시한다. 6. 당의 사익을 위해 백성의 생존권을 박탈. 공산당의 지속혁명론은 사실상 당의 영도권을 포기할 수 없음에서 비롯됐다. 현 단계에서 중국 공산당의 부정부패는 당의 절대 영도권과 백성의 생존권이 충돌하는 지경으로 발전했다. 민중들이 법 테두리 안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려 할 때도 공산당은 폭력을 쓰고 민중 지도자에게 끊임없이 도살용 칼을 휘둘렀다. 중국 공산당은 이미 이를 위해 100만 명이 넘는 무장경찰을 준비해 놓았다. 육사 천안문 민주화 요구 사태 때 임시로 야전군을 동원한 것과 비교하면 지금의 중국 공산당은 살인을 더욱더 철저히 준비해 놓았다. 그러나 민중이 중공의 핍박으로 더욱 궁지에 몰리게 되면 중국 공산당 자신도 궁지에 몰리는 형국이 될 수밖에 없다. 공산당 정권은 두려운 나머지 초목마저 적군으로 보이고 비바람에도 흔들릴 정도가 됐다. 위 사례들을 종합해 보면 공산당은 태생적으로 악령임이 틀림없다. 그것은 절대적인 통제권을 장악하기 위해 언제 어디서나 그들이 어떤 변화를 보이든지 변함없이 과거에도 살인했고 현재도 살인하고 장래에도 살인할 것이라는 그들의 살인 역사는 절대 바뀌지 않을 것이다. 2. 상황에 따라 변하는 살인 방식. 1. 여론을 앞세워 살인하기. 중국 공산당은 늘 다양한 살인 방식을 사용하는데 시대마다 그 유형이 다르다. 그중 절대다수가 여론을 앞세운 살인 방식이다. 공산당이 늘 하는 한마디 말은 죽이지 않으면 민중의 분노를 평정할 수 없다고 하는데 공산당이 살인하는 것이 마치 백성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하는 것 같다. 하지만 그 민중의 분노는 실제로는 공산당이 선동해 일으킨 것이다. 예를 들면 희극 백모녀는 원래 민간에서 전해오는 이야기를 중국 공산당이 완전히 자신들의 입맛대로 뜯어고친 것이다. 악당 지주 류원차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수조원과 물과목 또한 중국 공산당이 민중에게 지주를 증오하도록 교육하기 위해 없는 것을 창작해낸 것이다. 국가 주석마저도 마귀로 만들 수 있는데 이처럼 적을 악마로 만드는 것은 공산당이 줄곧 사용해온 수법이다. 파룬궁에 대해서는 천안문 분신자살 사건을 조작해 파룬궁을 증오하게 한 다음 집단학살식 박해를 진행했다. 공산당은 이런 살인 방식을 여전히 바꾸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그 수준도 갈수록 더욱 높아지고 있다. 과거에는 중국인만 기만했지만 지금은 외국인까지도 함께 기만하고 있다. 2. 군중을 동원해 살인하기. 공산당은 독재기구를 활용해 살인할 뿐만 아니라 군중을 동원해서도 살인한다. 군중이 모이면 처음에는 규정이나 법규에 따라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지만 어느 순간 군중의 살기가 고조되면 전혀 통제되지 않는 점을 이용해 살인하는 방식을 취한다. 예를 들면 토지개혁 운동을 벌인 시기에는 토지개혁위원회가 지주의 생사를 결정할 수 있었다. 3. 먼저 영혼을 죽이고 이어서 육체를 죽이기. 살인의 또 다른 방식은 먼저 영혼을 죽이고 뒤이어 육체를 죽이는 유형이다. 역사상 가장 포악했던 진시황 때도 사람의 정신을 말살한 예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은 사람들에게 결코 존엄하게 죽을 기회조차도 주지 않는다. 이른바 솔직하게 고백하면 관대하게 처리하고 저항하면 엄하게 처리한다. 머리 숙여 죄를 인정하는 것만이 유일한 살길이다 등의 구호가 바로 그들의 살인 방식을 여실히 반영한다. 공산당은 반드시 사람들이 자신의 사상과 신앙을 포기한 채 개처럼 아무런 존엄도 없이 죽도록 요구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은 사람이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높은 기계가 오히려 후세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어 그들을 고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직 비겁하고 수치스럽게 죽어야만 중국 공산당이 후세 사람을 교육하는 목적에 도달할 수 있다고 착각한다. 지금 중국 공산당이 파룬궁을 극도로 잔악하게 박해하는 것은 파룬궁 수련생들이 신앙을 자신의 목숨보다 더 중히 여기기 때문인데 그들이 이 수련생들의 존엄을 부숴 훼손할 길이 없자 온갖 수단을 동원해 그들의 육체를 괴롭히고 있다. 4. 당근과 채찍을 이용해 살인하기. 살인 과정에서 중국 공산당은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사용하는데 일부는 끌어들이고 일부는 타격한다. 공산당은 여태껏 극소수 사람 또는 5% 정도 대상자만 타격한다고 하면서 절대다수 사람은 영혼이 좋다고 하지만 또 영원한 교육 대상이라고 말해왔다. 이런 교육은 겁주기와 어르기 두 가지로 나뉜다. 겁주기는 사람들에게 공산당과 대립하면 결코 좋은 결과가 없음을 보여주고 공격받는 사람을 멀리하도록 한다. 어르기는 공산당의 신임을 얻거나 당과 같은 길에 서 있으면 안전할 뿐만 아니라 중용될 수도 있고 또 피로 물든 만두를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림비아오가 문화대혁명 때 타격의 대상이 오늘 몇 명, 내일 몇 명, 하지만 합하면 그 범위가 엄청나게 커진다고 했듯이 여러 차례 운동 과정에서 걸려들지 않았다고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다음 운동에서는 곧 희생양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5. 싹자르기 방식과 범망을 피한 은폐 방식으로 살인하기. 이제 중국 공산당은 한 걸음 더 발전해 싹자르기 방식과 법을 피한 은폐된 방식으로 살인한다. 전자의 예는 각지에서 노동자 농민의 항의가 잦아지자 중국 공산당은 맹아 상태에서 소멸한다는 원칙 아래 처음부터 처벌 강도를 높여 주동자를 잡아넣거나 중형을 내린다. 후자의 예는 파룬공 박해 과정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갈수록 인권과 자유에 대한 공감대가 더 높이 형성되고 세계적인 조류가 된 지금. 중국 공산당은 파룬공 수련생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지 않는다. 하지만 그 이면에서는 장점인의 때려 죽여도 그만이다는 법도 무시하는 교사와 종용하에 전국 각지에서 법망을 피해 파룬공 수련생을 고문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참혹한 사건이 보편적으로 발생했다. 헌법에는 명시적으로 중국 시민은 상방 청구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런 헌법 규정을 무시하고 중국 공산당은 오히려 상방하러 찾아오는 사람을 차단하기 위해 미리 사복 경찰을 투입하거나 불량배를 고용해 민원인을 중간에서 연행하거나 돌려보내고 심지어 노동교양 처분을 내리기까지 한다. 6. 일벌백계하는 방식으로 살인하기. 장지신, 위러커, 린자오에 대한 박해가 이 사례에 해당한다. 7. 살인하지 않는 척하면서 살인을 은폐하기. 중국 공산당은 종종 국제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은 탄압만 하고 죽이지는 않는데 그 목적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살아있으면 그 밑에 눈에 띄지 않는 사람이 죽어도 티가 나지 않기에 그들은 살려두고 실제로는 그 밑에 있는 영향력이 적은 사람을 암암리에 모두 죽이기 위한 것이다. 진반운동 때 국민당의 고급 장교인 룽윈, 푸쩌이, 두이밍은 죽이지 않았지만 그들 아래 중하위급 장교나 사병은 모두 죽였는데 바로 이 유형에 속한다. 살인풍조가 장기화하면 사람의 영혼이 병들게 된다. 현재 중국에는 살인을 품은 사람이 많다. 2001년 미국의 9.11 테러 사건 때 중국 대륙의 사이트에는 의외로 미국이 당했으니 좋다고 소리를 지르고 초안전을 부추기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는데 실로 생각만 해도 섬뜩하다. 맺음말. 중국 공산당이 정보를 봉쇄함으로써 우리는 공산당 통치 기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박해로 죽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위에서 열거한 여러 운동 과정에서 적어도 6천만 명이 사망했다고 한다. 그 외에도 신장, 티베트, 네이멍구, 윈난 등지에서 소수 민족이 학살당했지만 이와 관련한 사료는 더욱 찾기 힘들다. 워싱턴포스트가 발표한 기사에 의하면 중국 공산당의 박해로 8천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이렇듯 박해받아 사망한 사람 외에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불구가 됐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정신병에 걸렸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분통이 터져 죽고 놀라서 죽고 견딜 수 없는 우울감으로 죽었는지 우리는 전부 알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죽음이 그 가족들에게는 가슴에 사무치는 비극임을 기억해야 한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 보도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지시를 내려 전국 29개 성시에서 사망 집계를 한 결과 중국 전역에서 문화대혁명 기간에 봉변을 당한 사람이 6억 명이라고 했다. 이는 중국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규모다. 스탈린은 일찍이 한 사람이 죽으면 비극이지만 100만 명이 죽으면 하나의 통계 숫자일 뿐이다 라고 했다. 문화대혁명 당시 쓰촨성 성장이자 당석이었던 리징취아는 쓰촨성에서 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다는 말을 듣자 놀랍게도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어느 시대나 사람이야 죽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마오쩌둥은 분투하려면 희생이 따르게 마련이고 사람이 죽는 일은 늘 발생한다고 했다. 이것이 바로 무신론자인 공산주의자들이 생명을 대하는 태도이다. 그러므로 스탈린은 구소련 인구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2천만 명을 박해로 죽였고 중국 공산당 역시 박해로 당시 인구의 근 10분의 1인 8천만 명을 죽였다. 크메르 루즈는 캄보디아 인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200만 명을 살해했고 현재 북한에서는 굶어 죽은 사람이 1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모든 것이 공산당이 인류에게 진 피의 빚이다. 사교라 함은 살인해서 그 피를 사령에게 제물로 바치는 것이다. 공산당은 태어날 때부터 끊임없이 살인을 저질렀고 외부인을 살해하지 못하면 심지어 자기 편 사람을 죽이는 수법으로 계급투쟁, 노선투쟁이라는 사설에 사람을 죽여 제물로 바쳤으며 더 나아가 공산당 총서기, 원수, 장군, 부장 등에 이르기까지 모두 그들의 사교재단에 제물로 올려졌다. 많은 사람이 중국 공산당에게 그들이 좋아지도록 시간을 주어야 한다며 빌미를 주고 또 중국 공산당이 이제는 살인을 매우 자제하고 있다고 변명한다. 그러나 한 사람을 죽여도 살인범인 건 말할 것도 없고 크게 보면 살인이 중국 공산당의 공포 통치를 위한 수단 중 하나이기 때문에 많이 죽이고 적게 죽이고는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그 표현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바로 그들의 행위는 예측 불가라는 것이다. 사람들이 공포를 느끼는 수위가 낮을 때는 살인을 늘려 공포감을 높일 수 있고 사람들의 공포감이 클 때에는 살인을 적게 해도 지속해서 그 공포감을 유지할 수 있다. 사람들이 어찌할 바를 모를 정도로 겁먹은 상황에서는 중국 공산당이 살인하지 않고 단지 살인할 것이라는 소문만 퍼뜨려도 그 공포감을 유지할 수 있다. 사람들이 무수히 많은 정치적 살인 운동을 겪으면서 이미 중국 공산당에 대한 조건 반사적 공포감이 형성됐을 때는 중국 공산당은 살인을 언급하지 않아도 된다. 단지 선전기구를 통해 비판을 쏟아내는 것만으로도 공포의 기억을 되살려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느끼는 공포감에 변화가 생기면 중국 공산당은 살인하는 강도를 조절할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 공산당이 많이 죽이고 적게 죽이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살인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살인이 적다하여 중국 공산당이 온화해진 것도 아니고 도살용 칼을 내려놓은 것도 아니며 그것은 인민이 이미 중국 공산당의 노예가 돼버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느 날 인민의 요구가 중국 공산당이 용납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면 중국 공산당은 주저하지도 사정을 봐주지도 않는다. 공포를 유지해야만 하는 공산당으로서는 무작위로 살인하는 것이야말로 공포를 극대화하는 최상의 길이다. 중국 공산당은 지금까지 진행한 대규모 살인운동 과정에서 공격 대상은 물론 판결하고 형량을 정하는 기준을 일부러 명확히 밝히지 않는다. 그러므로 인민은 공산당의 살인 범위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 종종 위축돼 자신이 정한 상대적으로 안전한 지대로 움츠려 들어간다. 어떤 경우는 이 안전지대가 공산당이 그어놓은 표준보다도 훨씬 작기도 하다. 그러므로 매번 운동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이 좌익이 될지언정 우익은 되지 않는다고 하는 이유이자 운동이 있을 때마다 모두 이런 풍조가 더욱 확대화된 이유다. 이는 자신을 보호하려고 자발적으로 한 등급 한 등급 저울의 추를 올린 데서 비롯된 현상이다. 운동은 사회 하층으로 내려갈수록 더욱 잔혹해지는데 이처럼 사회 전체에 공포가 자동으로 증폭되는 효과는 공산당의 무작위 학살에서 비롯된다. 중국 공산당의 장기적인 살인 역사에서 그들은 엽기적인 연쇄살인 미치광이로 변했다. 살인으로 대권을 잡고 생사를 좌지우지하는 변태적인 쾌감을 만족시키고 살인으로 내면의 두려움을 완화하고 끊임없는 살인으로 이전의 살인에 조성한 사회적 원한과 불만을 억눌렀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중국 공산당은 피해빚이 쌓이고 쌓여 선회할 길이 없고 또 고압과 독재로 근근히 목숨을 유지한 채 처절한 생존의 마지막 순간에 이르렀다. 설령 어떤 때는 살인 후 다시 평반하는 방식으로 현혹하기도 하지만 그것의 흡혈 본질은 변하지 않았으며 장래에는 더욱더 고치기 힘들 것이다.